지난주에는 저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사로 섬기는 그런 교회, 공적 모임에 문제가 있어서 공예배 그리고 교회 사역이 무질서에 이제 빠지고 그래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회에 참석하는 남자 형제님들과 여자 형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특별히 두 가지 문제가 디모데전서 2장에 이제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는 남자 형제님들이 공예배에서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공예배 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국가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 당시가 네로라고 하는 말 그대로 가장 흉악한 그런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기도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원받고 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특별히 공적인 이런 기도에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형제님들이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간구하는 거, 기도하는 거, 중보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공예배 기도에 다 포함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공예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주일 내내 깊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중언부언 반복하거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온 회중을 대표해서 회중이 원하는 그런 바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알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또 이렇게 공예배하는 분도 있고 또 목사는 길든 짧든 이렇게 목회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목회 기도 이렇게 할 때 정말 그 대상이 되는 그런 분들을 잘 생각을 하고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정말 간절한 그런 심령으로 아뢰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공예배 기도, 목회 기도 이런 게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되지 않고 그래서 따분한 기도가 되고 반복이 되는 기도가 되고 이러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안 되고 또 하나님께도 그게 도달이 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가 어렵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 그래서 정신을 잘 차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를 들으실까 이렇게 잘 생각을 하고 기도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이제 강의 건강한 교회의 필수 요소 이렇게 이제 제가 잡고 자매님들의 고상함 아니면 단정함과 복종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여기 제목에 자매님들의 복종 이게 나오니까 야 이거 현 시대에는 이거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강해 설교가 좋은 게 뭐라 그랬어요. 목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게 나오니까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그런 겁니다. 목사가 이걸 타픽으로 잡아갖고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하면 야 저거 목사가 또 누구를 타겟으로 해갖고 뭐 교회에 무슨 자매님들이 문제를 일으켰나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그게 아니라 1절 2절 3절 쭉 1장부터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나오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뭐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이런 저런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떠한 질서를 주셨는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부담 없이 또 혹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좀 고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목사가 전달하는 그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단에 서면 목사는 편견 없이 설교를 해야 된다. 내가 남자니까 뭐 목사니까 뭐 이렇게 해서 편견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저도 알고 이미 여러분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날 설교가 이제 틀린 꽝입니다. 꽝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편견 없이 앞뒤 문맥에 따라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여성 해방운동, 뭐 또 여성 상위시대,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극도의 페미니즘.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형성이 돼서 남자들도 결혼하기를 무서워하고 또 여자들도 남자 아이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참 이런 그 시대에 여기 11절에 뭐라고 돼 있냐?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야, 이걸 설교하거나 이거를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목사가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아유, 이거 너무나 힘든 그런 토픽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들으면 벌써 많은 자매님들이 아우, 이건 듣기 싫은 그런 말인데, 귀에 거슬리는 그런 말인데, 심지어 크리스찬 작가들 가운데도 아마 바울이 이걸 기록할 때는 바울이 이제 독신으로 살면서 여성을 싫어하고 뭐 이래갖고 독신, 이 독고 노인 이런 사람이 이런 그 글을 이렇게 쓴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단어에 하나님의 숨을 직접 불어넣어 주셔서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울의 기록이 아니고, 또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6절에도 자매님들에 대한 그 권고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베드로가 자기가 쓰고 싶어서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생기거나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이런 분이 있으면, 여기 문제는 바울이나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문제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여자들을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아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되세요?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떻게 철저히 구비가 돼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차원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또 에베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 또 그 교회의 배경, 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 오셨는데 이 모든 것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런 걸 주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영어로 subjection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에베소서 5장 22절, 골로새서 3장 18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가서 골로새서 3장 18절 읽어보시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subjection, 이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권위 아래 둔다는 뜻이에요. 권위 아래, 또 질서 안에 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저는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많은데 군대에는 여러 계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급이 높으면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계급이 높다고 훌륭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령이 이등병보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되냐? 질서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렇죠. 그게 유지가 돼야, 그래야 군대가 유지가 되고 질서가 유지가 돼야 무언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보다 성품이 좋고 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 권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서, 그렇죠?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무질서, 무정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나보다 좋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질서를 따라서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거를 확장을 하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 직장 생활하는 데서도, 국가에 이거 사는 이런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품위가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 전체에서 가장 질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그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가정, 직장, 군대든 모든 조직이나 공동체에 꼭 필요한 그런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군대 안에 저 사람 나보다 좋지 않은 사람인데 근데 대령이에요. 난 2등병이고 그러니까 나 말 안 들을래.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 조직이 다 와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군대도 마찬가지고 사회 모든 직장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그 복종이라고 하는 권위에 복종하는 이런 질서가 없으면 무질서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인간정부를 처음으로 허락하셨어요. 그 인간정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무정부 상태 유지하면 모두가 다 죽기 때문에 질서를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으로 인간정부를 이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왜 우리 자매님들이 뭐 경기를 한다 그럴까? 왜 그런 일이 생길까? 왜 그러냐면 복종을 굴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복종, 서브젝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굴종은 섭주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우리의 그 뇌리 속에 그게 좀 들어있는 거예요. 복종하라 그러면 굴종하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복종과 그 다음에 굴종의 차이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종, 서브젝션이라는 건 가정이든 교회든 뭐 직장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를 인정하고 그 질서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복종이에요. 그 질서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제 복종하잖아요. 근데 복종하는 그 대상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질서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또 권위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런 일, 그거를 성경은 복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종은 강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강요에 의해서 일어나면 그게 굴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오늘 디모데 전서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의 위치와 자매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질서 안에서 어떻게 기쁨으로 순종을 하는 그와 같은 의미의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두려운 그런 그 감정을 일으키거나 막 위협하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내가 기쁨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여기에서 복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질서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이 우주공간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데 그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돼서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 교회 안에서 그렇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매님들이 복종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굴종은 어떤 데 생기냐. 힘의 불균형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눌러서 내가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데 무언가를 이제 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노예처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그 현상을 우리가 굴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세워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눌려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우리가 굴종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안 하면 뭐 매를 맞든지 군대 같으면 예를 들어, 그렇죠? 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내면에는 분노가 있고 그 다음에 체념하는 거 할 수 없지 이렇게라도 하고 살아야지 뭐 이렇게, 그렇죠? 체념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굴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굴종을 절대 미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힘으로 아내를 짓눌러서 그래서 굴종하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지 그게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복종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남자 형제들이 무소불위의 이런 권력을 휘두르고 교회에서 자매님들 아예 말도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성경과 정반대로 나가는 거다. 성경과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가 있고 할 때 아이들이나, 그렇죠? 또 내가 뭐 회사나 이런 데서 높은 지위에 있어요. 밑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이 굴종한다는 그런 그 심정으로 이렇게 권위에 따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따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질서의 문제다. 질서. 그래서 이게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는 더 열등하고,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더 우월하고 아이들은 열등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꼭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질서.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해서 남편이 더 뛰어나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덜 귀한 존재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복종은 굴욕 아니면 굴종이 아니라 역할의 문제, 질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치에서 남자의 위치가 있고 여자의 위치가 있으니까 그 질서를 유지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향해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적인 복종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책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상호 책임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의 복종이 요구된다면 남편에게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될 책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에 가서 꼭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이제 복종해야 된다. 그 이제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읽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신랑 될 사람이 이렇게 만면에 이제 웃음을 이렇게 띄는데,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물어요. 남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묻고, 어느 게 더 어려울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여러분 복종하는 게 어렵겠어요? 죽기까지 피를 흘리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어렵겠어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보고 복종하려고 하면 그러면 남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된다. 뭘 기억해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온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고 죽도록, 그렇죠, 일해야 되고 하는 그게 있을 때 이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게 리더십을 가지고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그런 의미에서 권위를 사용을 하고 지배력,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균형이 무너지면 복종이 뭘로 바뀌어요? 굴종으로 바뀌면 가정에서도 불행하고 교회에서도 불행하고 직장에서도 불행한 그런 일이 생긴다. 이런 걸 기억을 하면서 그래서 남자들도 저 위에 우리의 주인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남편은 주님께 복종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고 에베소 5장 21절에 아내는 주님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라 그래서 복종해야 될 그런 의미가 면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자 형제든 아니면 우리 여자 자매님이든 기쁨으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으면 여기엔 하나님의 고도의 지혜가 담겨 있고 이것을 제대로 따를 때 인간사회,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교회든 여기에 평안이 넘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질서를 주셨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히려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이고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의 인위적인 어떠한 그 화려한 옷 그렇죠? 이런 걸 과시하거나 이런 걸 해서 이것이 마치 경건함의 모델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바뀌는 일이 생기면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단정하게 입고 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이 요란하게 이제 입고 올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요란하게 화려하게 입고 오는 거를 착각을 해서 이렇게 입고 오면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금은 보석 뭐 여기 장신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가서 보세요. 여자들도 잔잔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해야 될 거를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을 입고 오면 그게 그런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과시의 수단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거나 본인이 착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화려함 또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과시하는 거 이런 거 대신에 선한 행위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그 여인들에게 합당한 성품 이런 걸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다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배경. 말씀드린 대로 여기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그 커다란 도시에 지금 목회자로 섬기고 있는데 에베소는 그 당시 세계 4대, 5대 도시라 그랬어요. 커다란 항구 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곳곳에서 배가 들어와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또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성지순례 하듯이 거기 와서 그 신전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그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파리다. 유행의 도시. 파리와 같은 데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아주 부유하고 모든 물품이 넘치는 그런 상업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발달하고 금융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치 문화가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자연스럽게 널리 퍼져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여자들 사이에서 외적인 모습으로 신분, 그 다음에 부를 드러내는 사회적인 이와 같은 경쟁이 치열한 그런 도시가 에베소다. 저는 잘 모르지만 강남에도 뭐 그런 데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뭐 몇 평짜리를 살아야 되고 뭐 뭘 입어야 되고 뭐 등등 그거 안 하면 그러면 끼지도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제가 신문에서 좀 듣고 뭐 때가 되면 애들 데리고 어디 뭐 여행을 가야 되고 뭐 그런 거 못하면 그럼 가난한 사람으로 끼지도 못한다. 그러한 풍조가 이미 에베소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에도.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여기 장식한 머리 이런 게 나오는데, 아, 여러분 뭐 파마도 하고 예쁘게 단장하는 거, 이건 뭐 나쁜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금실이나 보석 이런 거를 머리카락에 이렇게 엮어갖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야. 이런 걸 알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의 헤어스타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워낙 부유한 도시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고 하니까 자기들의 그 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여자들이 그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머리를 장식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회에서 뭐 그러는 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니까 괜찮은데 문제가 뭐예요? 그와 같은 풍조가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면서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올 때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내 외모도 자랑도 하고 내가 얼마나 부자인 것도 드러내고 또 말로 하기 어려우니까 막 보석으로 해서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이러고 이제 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를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서로를 의식하다 보니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교회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도 전시 아니면 과시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생기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경쟁하는 공간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뭐 500만 원짜리 뭘 입고 왔는데 아 나도 다음 주에는 입고 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여러분 이게 교회가 사람들이 모인 데고 사회 이런 풍조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 생긴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그냥 이 풍조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여러분에게 문맥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이렇게 단정하게 치장하고 이러는 거 이런 거 금지하려고 이런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뭔가 왜 우리가 오늘 교회에 모였나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모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온 거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맨날 이 네이비 컬러의 양복에 빨간색이고 넥타이 이것만 매는 거는 이게 자꾸 바뀌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 이런 그 양복 넥타이에만 신경을 쓰니까 그래서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하니까 저도 좋고 너무 단순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러 온 목적이 뭔가를 이거를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 이게 옷 입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일 그런 일이 에베소 교회 안에 특별히 자매님들 가운데 생기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정하다고 하는 그런 말 영어로 마디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 자체가 품이 있고 질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옷차림이 단정하고 질서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취향을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남자 형제님들이든 우리 여자 자매님들이든 아이들이든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상하게 옷을 입고 오셔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비싼 옷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단정하고 깨끗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좋은데, 이런 것들이 고상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옷차림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보면 또 그 다음에 얌전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영어로는 shame, 부끄러워한다. Facednes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얼굴에 부끄러움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얼굴에. 그렇죠? 그 뭐냐? 아, 이게 극단을 피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절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튀지 말라는 거예요. 예, 튀지 말라. 튀는 옷 입고 와서 그렇게 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얌전하게 shame facedness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창피한 게 뭔고 부끄러운 게 뭔고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절제된 이런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야 된다. 그 다음에 맑은 정신이라고는 말, 그러니까 건전한 판단력과 자기 절제. 이렇게 이게 원래는 술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 술 취한다는 그 반대가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을 소버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고상한 그런 그 모습으로 교회에 오고 지금까지 잘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우리 자매님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새로 방문하시는 분들 또 우리 가운데서 자라는 아이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의 모든 형제님들 자매님들이 좀 고상한 분이 됐으면 좋겠다. 꼭 여자 자매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님들 아이들까지도 정말 고상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 이건 옷 대신 선한 행위를 입어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아무 옷이나 입고 교회에 와도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또 선행만 있으면 단정한 옷차림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 예배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좋은 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단정하게 깨끗하게 그렇죠, 고상하게 옷 입고 오는 게 좋은데, 그렇죠? 근데 과시하거나 이런 걸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합당한 선한 행위가 이 가운데서 있어야지 사람 눈에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안 된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행위가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형태로 이런 모임이 유지가 돼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큰 혜택을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님 때만 해도 사람 수를 세는데 여자들 빼고 셌잖아요. 그렇죠? 예, 남자들 수만 셌잖아요. 5병이요 뭐 5천 명이 먹었다 그러는데 여자는 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까지 온 사회가 여성들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대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에 우리 여성들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동등함을 이제 획득하게 됐어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자, 이게 얼마나 큰 소식이었냐. 로마 제국에 수많은 종들이 있고, 또 여자들이 역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그런 시대였는데, 여성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너무나 많이 변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아시잖아요. 그 공생애 동안 끝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합계했던 사람은 남자는 하나도 없고 다 여자들만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을 섬기고 한 이런 모든 분들 예수님 따르던 그런 여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십자가 그 어려운 시점에 끝까지 남아있던 것도 자매님들이었고, 부활의 첫 증인도 남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자 막달라 마리아고. 그렇죠?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도르가, 루디아, 브리스길라 등 경건한 그런 여인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가면서 인사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최소한 8명의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자매님들이 없이는 교회가 안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목요일 자매 모임에 한 70명씩 이렇게 모인다 그러는데 남자들은 생각도 못 해요. 지금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가 됐던 거 저는 50% 이상이 다 자매님들 덕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자매님들이 수고하고 섬기고 여러분 점심 식사 하는 것부터 다 자매님들이 해줘야 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이렇게 끈끈하게 하나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 자매님들이 해왔고 교회 역사가 그렇고 또 성경에 가서 보면 신약시대에 자매님들이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 이런 좋은 일들을 자매님들이 이제 많이 했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렇게 겉으로 무언가 화려하게 입고 와서 뭔가를 과시하려고 한 이런 문화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런 거를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매님들의 이러한 그 참된 장식은 이러한 그 화려한 옷, 무슨 보석으로 치장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선한 행위, 그 다음에 조용한 그런 그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경건한 그런 그 삶을 사는 거, 이거 위에 단정하게 이렇게 차려입고 오는 그것이 병행이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1절도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돼 있느냐.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잠잠하다는 건 영어로 in silence 이랬어요. 말하지 않고, 말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조용히 지내라 이런 이야기인데,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속박에 갇혀있던 그 여인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갖고 있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영혼의 자유를 오용해갖고 예배드리는데 방해를 일으키는 일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이 생겼냐, 아이고 왜 남자 형제들만 설교를 해, 나도 좀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혼의 자유가 있고 예수님께서 속박에서 우리를 다 풀어줬으니까 남자 여자가 다 동등하고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러면 왜 이 자리에서는 남자 형제만 나와서 설교를 하고 여자는 설교를 못하게 해. 기도도 마찬가지, 왜 남자 형제만 나와서 공예배 기도하고 우리 자매들은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질서의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두시고 그대로 접어두시고 고린도전서 14장을 가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받는 대언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선물과 그 다음에 타언어, 타언어는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성경 말씀이 다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 말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몇 사람에게 이제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뭔지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타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선물을 몇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첫째, 여기 나와 있는 대언은 예언이 아닙니다. 앞날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개역성경이 이걸 예언으로 해서 예언기도 받으러 산기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복신앙의 어떤 그런 그 도구로 사용하는 건데 예언이 아니라 대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타언어는 다 다른 나라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서 읽어보시면 대언이든 타언어든 타언어를 통역하는 거든 다 교회 안에서 누가 했냐, 남자만 했습니다. 27절에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타언어로 말하거든 두 남자나 많아야 세 남자가 순서대로, 여러분 여기 가서 보면 two, three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에는 그냥 two, three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 말로 가서 보면 다 남성형으로 돼 있습니다. 남성형으로. 그 한 남자는 통역할 것이요,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에서 잠잠히 있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해야 된다. 29절에 대언자들은 두 남자나 세 남자가 말하고 다른 남자들은 판단할 것이요. 이렇게 가서 보니까 대언을 하든지 아니면 타언어를 말하든지 이게 다 뭐예요? 영어로 스피크를 하는 거예요. 스피크. 우리 말한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스피크가 있고 세이도 있고 텔도 있고 이렇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스피킹 tongues, 스피킹 하는 거예요. 스피킹. 그러니까 스피킹은 이렇게 백악관이나 이런 데 대변인이 나와서 대통령 대신에 뭘 얘기하잖아요. 그 여인이나 남자를 뭐라고 해요? 스피커라고 얘기하잖아요. 스피커. 그렇죠. 대변인. 그게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건 스피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냥 왔다 갔다 서로 그냥 말하는 건 say도 되고 tell도 되고 이러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스피킹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피킹. 자, 그래서 여자들에 대해서는 14장 34절 35절에 너희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스피킹 하는 게 안 되는 거다. 스피킹. 공적인 자리에 서서 남자들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남자들 대표해서 기도하거나 하는 스피킹은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만일 그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거, 이렇게 스피크하는 거는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게 영혼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나서서 나도 설교하고 나도 대표기도 하고 남자들 위해서 남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맞지 않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0절 끝에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려면 여자 자매님들이 나서서 남자들을 주관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서 자매님들이 얘기를 못하면 그 교회는 곧 사라집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얼마든지 say, 얼마든지 tell, 얼마든지 다 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근데 뭔 하지 말라고요? 이런 자리에 서서 남자들을 주관하거나 남자들을 가르치거나 남자들 대상으로 목사가 돼서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이제 기록이 돼 있냐.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 목사는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이게 가능하다고 성경이 그런 문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마음껏 말씀하시고 마음껏 제안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의논하시고 다 하셔도 되는데 뭐는 하면 안 되냐?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스피커가 돼서 남자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일을 자매님들이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 이유가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매님들이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어떻게 집에서 아이들 다 가르치지 자매님들이 가르치지 누가 가르쳐요? 또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디도서 2장 3절에 4절 가서 보면 연로한 여인들이 젊은 여인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데 단 어떤 건 안 되는 거냐. 자매님들 하는 그 가르치는 그런 그 사역이 남자들 위에 서서 남자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예외가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가서 보면 아볼로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볼로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 나온 브리스길라가 여자거든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해요. 아, 그러니까 경건한 여인이 자기 집에서 어떤 남자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적인 그런 처소에서 일어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며 남자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조용함을 실천하며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데 기여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근거를 댑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다.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점은 먼저 창조됐다고 해서 더 우월하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도로 창조가 됐는데 문제는 가치가 아니라 권위와 질서. 자매님들 말씀도 많이 하시고 가정에서도 이야기하고 뭐 모든 거를 다 주관해서 하되 파이널 세이, 집에서도 파이널 세이가 있잖아요. 뭐 결정할 때 마지막 그거는 누가 남자가 결정하는 거고 교회 안에서도 파이널 세이는 이거는 남자가 하는 걸로 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지 남자가 다 우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논 거는 인간의 타락과 관련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14절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여자를 속였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서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는데 남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 가서 보니까 여러분 이브가 죄를 지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로마서도 가서 보면 누가 다 죄를 지었다 그래요. 남자가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질서상 그 가정을 이끄는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거부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래서 죄와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그 다음에 여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스피커 노릇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본래 질서, 여기에 이제 합당한 거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25년이 됐어요. 제 목회 사역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 아내를 비롯해서 경건하고 지혜로운 자매님들의 격려와 조언 이런 게 없었으면은 아마 이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빈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님이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 남자를 대신해서 스피킹하는 그런 그 위치에 서는 거,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예, 그래서 이걸 기억하면 좋겠고, 인간의 창조와 타락은 우리 자매님들, 여자들을 열등한 위치에 두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질서 때문에 그렇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가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하면,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가서 한번 개역성경을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참 엄청난 이런 그 문제를 일으키는 구절이죠. 여러분, 애기 나면 구원 받습니까? 애기 나면 지금 구원 받는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 낳아서 구원 받은 사람이 있어요? 경험적으로 아이들 못 낳는 그럼 남자는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문맥이 말이 안 되는 거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가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마음에 거하면 그녀가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태와 해산 거치는 걸 그거를 in child bearing 이렇게 이제 썼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sav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save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으면은 많은 경우 앞뒤 문맥을 봐야 돼요. 야구장에다 보면 구원투수가 있잖아요. 구원투수가 나와서 영혼 구원하는 거 봤어요? 예. 그 문맥이 있는 거예요. 문맥. 이거는 팀이 지려고 하니까 나와서 그 팀을 이렇게 구출하는 거를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투수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발을 디뎠는데 한두 발 옮기다가 빠지려고 하니까 뭐라고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잖아요. 그럼 물속에서 빠진 데서 구원해달라는 거지 지옥에서 구원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save라고 하는 단어는 from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어디에서 구원받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가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 가서 보면 그녀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save his people from 나오잖아요. from 어디에서? 그들의 죄들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from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불타는 지옥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save는 이렇게 from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맥을 봐서는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애 낳고 뭐 수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여자가 아이를 낳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가서 보면 13절 14절에 여자 이브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범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15절이 나온 거잖아요. 문법 문맥이 그렇죠? 여자가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범법을 했어요. 그 결과 나중에 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거든요. 이러한 문맥에서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니까, 아, 이거는 아, 이 영원한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제 금방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마지막 구절을 PPT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 in child bearing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child bear, child 아이를 bear는 지닌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지니는 게 태, 수태가 된 이후부터 아이를 지녀갖고, 그래서 애가 자랄 때까지 여자는 아이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게 child bearing이에요. child bearing. 그러니까 수태하고 해산하고 나중에 양육하는 그 전 과정이 child bearing이다. 근데 저 인이라고 하는 저 전치사는 수단도 되고 기간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개혁성경에 이런 데는 이거를 수단으로 하니까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런 번역이 나온 거고, 여기 인을 기간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수태와 해산을 거치는 동안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개가 다 될 수 있지만 처음 거는 신학적으로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번역을 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수태와 해산을 거칠 때, 여러분 여자들이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예요? 수태와 해산을 거치는 그 시기가 가장 힘든 때고, 바로 그때 마귀가 유혹을 하고 여인들을 쓰러뜨릴 그런 가능성이 여인들의 삶 속에서 그때가 가장 큰 때인데, 바로 그러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그들, 그들은 앞뒤 문맥으로 봐서는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가 맑은 정신으로 믿음 생활하고 사랑하고 거룩한 마음에 거하면은, 그러면 그 아내가 그 마귀의 공격이 가장 심한 그때에 그 공격으로부터 구원받고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경건한 그런 여인으로 설 수 있다. 이러한 그 문맥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모임, 공예배에서 우리 자매님들의 위치, 모습, 그 다음에 처신 등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걸 제가 이게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질서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에서 남편들에게 또 우리 형제님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복종은 굴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겉모습이 아니라 경건한 내면, 경건한 내면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 부드러운 성품, 온화한 성품, 이런 걸로 자신을 꾸미는 그런 좋은 자매님들이 되면 성경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매님들의 사역은 교회를 지배하고 남자들 위에 서서 권위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자매님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역이다. 자, 그래서 경건한 여성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전도사 뭐 이런 사역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역할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질서를 꼭 유지해야 되고, 이러한 질서를 유지하며 살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도와주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될 때 여자들이 이렇게 해산하고 그 다음에 수태하고 아이들 양육한 이런 가장 어려운 때에 마귀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구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의 연약한 그릇인 아내들을 위해서 늘 도와주는 남편이 되는 거, 이게 있을 때 매칭이 된다 그랬잖아요, 서로가. 그렇죠? 자매님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면, 그렇죠, 그 연약한 자매님들,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매님들을 도와주고 그 자매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런 남편이 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 기도가 막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조화롭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조화롭게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